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21장 예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을 성전 헌금궤에 넣는 것을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가난한 호러미가 작은 동전 둘을 헌금궤에 넣는 것도 눈여겨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호러미는 저 부자들 모두보다 더 많이 바쳤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넉넉한 재산 가운데서 얼마를 바쳤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장 좋은 돌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바친 저 많은 훌륭한 선물들을 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파괴될 때가 올 것이다. 이 건물들의 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내려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아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고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곧 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늘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무슨 말로 너희 자신을 변호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적절한 말을 일러주고 지혜를 주어서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맞설 수도 되므로 따질 수도 없게 하겠다.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까지도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더러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성을 빠져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실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때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다. 그런 때에 아기를 베었거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문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외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외국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때문에 민족들이 어쩔 줄 몰라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말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큰 힘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들에서 잎이 돋으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의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날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온 밤을 지내셨다.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사야서 제32장.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에반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균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러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분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줄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의 곰팽이 자를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Ceaseless prayer.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는 이집트를 떠나기까지의 믿음의 역할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최초의 정복지인 여리고를 차지하는 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가나안에 숨어있던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분에서는 이집트를 탈출시킨 그 이후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의 전성기였던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나 그 역사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입니다. 어찌 보면 이집트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는 홍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홍해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믿음과 불신 역사의 결과는 보다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첫 부분입니다. 오늘 첫 절에 가장 분명하게 비교되는 낱말은 믿음과 시험이면서 가장 반대편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확실히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의미들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확신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은 통계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으로 다시 검증하는 의심의 총체를 의미하는 뜻을 가짐으로써 오로지 검증된 것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19절 상반절인데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11절 12절에 보는 대로 원망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 속에 함께 움직이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홍해 같은 깊은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보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속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29절 상반절에 라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하는 사람들, 즉 불신의 상태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도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6절이나 누가복음 4장 9절 11절에 시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이나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0절인데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라는 데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 정탐꾼을 보냈고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하여 살피고 돌아가게 한 기생 라합이 나중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0절에 라는 이야기는 한 주간 그대로 안식의 간격도 없이 돌고 도는 어찌 보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역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정복은 머리로 짠 전략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이룬 역사의 모범이고 비록 여기에서부터 아간의 불순종이 다음 아이성의 승리를 부자연스럽게 하였지만 이런 믿음의 순종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본복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때에 그치지 않고 같은 믿음의 역사라면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어야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 중심으로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첫 번째 역사를 가능케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그것도 적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천대받고 사람들의 놀림거리인 남자로 용사가 아닌 기생이라는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 기생 라합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라합이야말로 함께 망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가정이 구원받은 모범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1절인데 이 말씀은 복음이 완성된 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거꾸로 이해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에는 기생이든 어떤 직업이나 신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순종하는 자면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도 라합과 다르지 않은 여리고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모두 기생 신분인 라합보다는 나은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로 남는다면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2절 말씀 중심으로 사사들과 선자들입니다. 앞에서는 모세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삶의 여정과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사들이나 왕들을 비롯해서 신앙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인물들을 포함하여 믿음 때문에 당한 일들을 21장에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미디안 족속의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300명의 군사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만큼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물리친 기드온이 먼저 거론되고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사람들의 시달리다 드보라와 함께 그들을 물리친 바락을 두 번째로 거론합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12장에 나타나지만 사실 삼손보다 앞선 사사로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서 기생의 아들이었죠. 형제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였지만 암몬족 속으로부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을 권하는 길르앗의 장로들의 부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물리친 사사로 서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무남 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론으로 선택되고 무서운 힘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그의 부모조차도 혼란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들었던 사사로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 자신의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고 마침내 죽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괴력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이죠. 결국 이들이 해낸 적진을 물리친 역사들은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믿음의 방법으로 주어진 역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보다도 이 네 사람의 사사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 하반절인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아들로 아직 전쟁에 징집되지 못한 어린 나이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범을 나타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서 모든 왕들의 모범으로 거론된 사람으로 이미 그의 시대에 귀도를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이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비교되고 악한 왕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수없이 모범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했는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사무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으로 탄생한 과정의 그의 이름이 되었고 과도기적인 어려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존경이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중략을 하고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는 두 번을 겹쳐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거론할 수 없고 일일이 그것을 다 말하려 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집은 지금 좋아 보이지만 결국 망하겠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엄중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악하고 어리석은 삶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으면서 앞뒤로 연결된 구절대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가르침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읽을 수 있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궁중에서 수집한 교훈들을 통해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그 뜻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겪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인 현실에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장 12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 길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매우 엄중한 경고와 함께 길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각자가 보기에 올바르다고 여기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벌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기에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영원한 벌은 너무도 끔찍한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온갖 아름다운 상징을 통해 천국이 묘사되어 있지만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면서 아,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어떻게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영광스러운 발걸음은 죄인들이 섞여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하게 되고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출발선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네, 잠언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절대적인 원칙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일반적인 사실이 많다는 점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마음이 진짜로 밝아서 항상 잘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잘 웃는 사람이 실제로는 마음의 그늘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이죠.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10절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10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네, 이제 잠언 14장의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구조가 조금 보이는 듯하죠. 히브리 시가는 중간에 핵심되는 내용이 옵니다. 이 경우는 11절과 12절이 핵심입니다. 악한 삶을 살면 멸망이 온다는 엄중한 경고를 대칭축으로 삼고 관련성 있는 내용을 대칭축 위와 아래에 배치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바로 위인 10절 그리고 바로 아래인 13절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12절보다 두 절 아래에 있는 14절, 요것과 대칭되는 절은 11절보다 두 절 위에 있는 9절이 되겠죠. 이번에는 9절과 14절을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네, 미련한 마음, 굽은 마음을 지니고 살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마음이 굽은 상태로 살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14장 14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되돌아가다, 물러가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악한 길에만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악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를 개역개정판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뒷걸음질 쳐서 마음이 굽은 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네, 엄중한 말씀인데 생각할수록 타당한 말씀이죠. 세상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 판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 중에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은 정확합니다. 과거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뒷걸음질 쳐서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을 처지에 처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정의롭게 관대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지은 일들을 다 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대칭축으로 본다면 15절은 저 위에 있는 8절과 대칭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8절과 15절을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8절과 15절이 이 단락에 큰 울타리를 두르고 있었군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갑니다. 그와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의로운 삶에 필요한 지식과 상식이 부족해서 잘 속습니다. 어리석음과 속음의 관계에 대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어서 자기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지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지혜를 따르는 친구가 아무리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주 자신 있는 얼굴로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취자분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은 여러분이 목격한 위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 쳐서 사망의 길로 접어든 사람을 보면서 모든 신앙인을 위선자라고 속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변화 가운데 어김없이 질서를 유지하는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영광된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사는 저희와 저희 가족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의식주 문제로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지 않도록 또 하루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먼저 용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힘있게 확장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구주이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